VOA 세계뉴스입니다. 홍콩 경찰이 28일 최근 제정된 새 보안법 위반 혐의로 시민 6명을 체포했다고 홍콩 보안장관이 밝혔습니다. 크리스 탕 홍콩 보안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3월 홍콩 입법원에서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던 국가안보수호조례 제23조상 선동 혐의를 적용해 민주화운동가 초황통 씨 등 6명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탕 장관은 체포된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인용해 사법부를 비롯한 중국과 홍콩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 씨는 다가올 민감한 날짜에 맞춰 선동 의도를 갖고 글을 게시하기 위해 체포된 다른 5명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탕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탕 장관이 언급했던 날짜는 1989년 태난먼 사태를 중국 당국이 유혈 진압했던 6월 4일이라고 홍콩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탕 장관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익명을 유지함으로써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의 보안법은 반역과 사보타주, 선동, 국가기밀 절도, 간첩행위 등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벨기에로부터 F-16 전투기 30대를 제공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국 간 안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알렉산더르 더크로 총리와 정상회담 뒤 최소 9억 7,700만 유로, 미화로 약 10억 600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포함하는 안보 협정을 맺었습니다. 벨기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F-16 전투기들을 모두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제공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방 동맹국들에게 F-16 전투기의 제공을 요구해왔으며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이 제공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한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어제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프랑스 국방장관과의 화상회의 뒤 텔레그램에 프랑스 군사 교관들이 곧 우크라이나 내 훈련소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진격을 막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만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 병력을 파병할 경우 핵전쟁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공중과 지상 공격을 가해 팔레스타인이 최소 16명이 사망했습니다. 언론들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관리들을 인용해 이날 밤 사이 또다시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탱크 공격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은 전날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민간인 등 약 5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한 텔 알술탄 지역에는 이날도 이스라엘군의 폭격이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6일 늦은 시각부터 텔 알술탄 지역에 공습을 가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이날 지난 3주간 라파에서 100만 명가량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어제 발표에서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후 지금까지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수가 3만 6천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50명가량의 민간인 사망자를 낸 가자지구 남단 라파 텔 알술탄 난민시설에 대한 공습이 비극적으로 잘못됐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 의회 연설에서 라파에서는 이미 100만 명가량의 비전투원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공습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사건들을 조사 중이며 결론에 다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라파 작전에서 민간인 보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공격 책임이 있는 하마스 고위 테러리스트 2명이 사망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스라엘은 민간인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 공습에 분노했다면서 이스라엘은 라파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27일 밤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위성 로켓이 1단계 비행 중 공중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안보리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일 중 정상회의에서 3국이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성과로 꼽으면서도 북핵 등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재확인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맑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5도에서 15도, 최고는 16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일단 비행 중 공중 폭발로 실패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도 실패 사실을 확인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이번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27일 밤 서해 남쪽으로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을 인용해 27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회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에 탑재해 발사를 단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형 운반 위성 로켓은 1단계 비행 중 공중 폭발해 발사가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현장지휘부 전문가 심의에서 새로 개발한 액체 산소와 석유 발동기의 동작 믿음성에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초보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기타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참은 오늘 오후 10시 44분경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이 위치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 1개를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당 발사체는 밤 10시 46분경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되며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아래 세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은 또 한국군은 미 측과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 정찰위성의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왔고 한미일 이지스 구축함을 국가별 지정된 해역에 사전 전개시켜 경보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해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재차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이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면서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다시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위성 발사 목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서해 상공에서 소실됐으며 우주공간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앞서 27일 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후 즉시 전국 순시경보 시스템을 통해 오키나와 지역 주민들의 대피경보를 발령했다가 20여 분 발사체에 일본 통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해제했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북한의 발사 직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 명의의 발표를 통해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보 수집 및 분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등 기타 유관국과의 공조 아래 북한이 해당 발사를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7일 0시부터 내달 4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할 것이며 이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이날 새벽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통보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이며 일본 항공95와 해상보안청도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해당 지역에 낙하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5월 31일과 8월 24일 1, 2차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로켓 추진체 문제로 실패했으며 세 번째 발사인 지난해 11월 발사에서 만리경 1호를 처음으로 우주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북한은 이후 올해 추가로 3개의 정찰위성을 더 발사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6개월 만에 추가 발사 시도에서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안보리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대북 압박에 동참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 북한이 이날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을 포함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이날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정박 대북 고위관리가 이번 발사와 관련해 한국,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하는 가운데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킬 뿐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북한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북한의 27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비판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27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발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이는 만장일치로 채택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 및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건이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토 방어와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을 인용해 27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의 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에 탑재해 발사를 단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형 위성운반 로켓은 1단계 비행 중 공중 폭발해 발사가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합참도 27일 오늘 오후 10시 44분경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이 위치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북한 조장 군사 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 1개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발사체는 밤 10시 46분경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되며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아래 세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재차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5월 31일과 8월 24일 1, 2차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로켓 추진체 문제로 실패했으며 세 번째 발사인 지난해 11월 발사에서 만리경 1호를 처음으로 우주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북한은 이후 올해 추가로 3개의 정찰 위성을 더 발사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6개월 만에 추가 발사 시도에서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전 세계에 단 3대뿐인 미 공군 정찰기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약 1시간 30분 전부터 한반도 서해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로켓을 쏘기 전 1단 추진체의 예상 낙하 지점에서 대기하며 발사 과정을 지켜본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직전 한반도 서해상에선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포착됐습니다.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북한의 발사가 이루어지기 약 90분 전인 27일 오후 9시 10분경 중국 칭다오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한국 신안 앞바다에서 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지점에 도착한 뒤 곧바로 선회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선회 비행은 약 3만 4천 피트 상공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비행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도상에는 코브라볼의 항적이 여러 개의 타원형 형태로 표시됐습니다. 그렇게 코브라볼이 이 일대에서 대형원 4개를 막 그린 오후 10시 44분경 북한은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일본 정부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면서 추진체 등의 1차에서 3차 추락 예상 지점의 좌표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코브라볼이 선회 비행한 지역은 1단 추진체의 낙하 지점을 포함합니다. 코브라볼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한 시점, 1단 추진체의 낙하 지점에서 대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날 코브라볼은 북한의 발사를 약 3시간 앞둔 오후 7시 30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격했습니다. 전 세계의 3대뿐인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미 공군 정찰기로 먼 거리에서도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브라볼은 이날 북한 로켓 발사 전 과정을 지켜보고 로켓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해당 상공에 출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브라볼은 지난해에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시점 한반도 동해상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날 발사한 로켓은 1단계에서 공중 폭발해 코브라볼이 떠 있는 상공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일 중 정상 회의에서 3국이 대화에 물꼬를 튼 것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북핵 등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재확인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핵에 대한 우려보다 미국을 견제하고 미한일 협력의 분열을 일으키길 원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미중 경쟁 심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관심보다 미국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it shows the impact of the deepening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it shows that for China, focus on the United States.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국이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이 아니라 각국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하거나 미국의 요청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5년 전인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선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이번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관련국은 자제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가장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가 본 바에 따르면 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최근의 상황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유엔 안보리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처관보는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무기, 북한의 위성발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토 문제,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이웃 국가에 대한 위협 행위 등 어렵고 첨예한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누락된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핵과 다른 많은 미묘한 문제에 대한 합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새 정상은 덜 시급한 다른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공통 분모 합의를 찾아야 했다면서 그래서 3국 정상은 인적 교류, 3국 자유무역 협정, 기후변화, 보건 및 고령화 관련 문제 등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가벼운 이슈를 중심으로 공동성명을 작성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나쁜 소식은 3국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좋은 소식은 3국이 계속 소통하고 이견을 논의하며 오해를 피하고 여전히 찾기 어려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공동성명 내용과 관련 이는 각국이 자국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지 다른 나라들이 반드시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국의 우선순위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미국과 그 동맹들을 비난해 왔으며 미국과 동맹의 연합군사훈련 실시를 비난하고 있는 반면 미한일 3국은 북한이 문제이며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설명입니다.
So I assume it was each country laid out its vision, not necessarily that the other countries agreed to them. So, you know, I don't think there was any progress.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그간 한중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었던 만큼 정상회의가 열릴 정도로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회의만 개최했다고 해서 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며 안보 측면에선 3국이 여전히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고 경제 측면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다변화해야 하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미한일 3국은 경제 안보와 공급망 강화를 약속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한일 중 3국 정상회의에서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3자 무역을 활성화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해야 할 일과는 정반대라는 지적입니다. 중국이 이 3국 정상회의를 민주주의 국가를 분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좌는 중국은 의도적으로 안보 대화를 제한하려고 했다면서 이는 2008년 시작된 이 3자 회의가 경제에 초점을 맞춘 것과도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시진핑 주석 집권하의 중국은 경제성장과 기술 우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특히 첨단기술 정책 부문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을 분열시키고 11월 미국 대선 이후 더 많은 기회를 노리기 위해 이번 3자 정상회의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전 세계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는 미중 경쟁과 갈등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들의 첨단 기술 협력을 방해하고 분열시키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비핵화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현재의 중국, 북한, 러시아 관계를 고려할 때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독재자들의 축을 형상하고 있다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관계는 개선되고 있고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성명의 비핵화를 명시했던 2019년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I think for anybody to expect China to make a statement about denuclearization, that is not something that fits with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relationship.
맥스웰 부대표는 향후 중국, 러시아, 북한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악의적인 활동은 미국과 경쟁하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 한국, 일본 및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국가들이 지키고자 하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해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것이 전략적 경쟁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은 긴장 완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중국은 한국, 일본과 미국과의 동맹을 진정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행동은 한국, 일본과 미국을 분열시키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But China is really looking at the alliances of South Korea and Japan with the United States as a real threat.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번 정상회의 가장 큰 성과는 4년여 만에 개최됐다는 사실이라면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분야가 기후, 과학기술협력, 인적교류, 보건 및 고령화 등 공통 분모가 가장 낮은 이슈였다는 점은 예견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타이완, 우크라이나 문제 등 주요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 문제와 관련해 선언문에서 매우 상투적인 표현을 제외하고는 중국과 구체적인 내용이나 합의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실체보다 절차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도 이번 정상회의 성과와 관련해 영국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말했듯 턱과 턱을 맞대고 대화하는 게 전쟁보다 낫다면서 오랜만에 정상들이 만났고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 대화가 좋다는 것, 그것이 이번 정상회의의 유일한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as Churchill said, it is always better to jaw-jaw than war-war. And so I support diplomacy, and I think that is the only success that comes from this summit.
다만,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게 하지만 우리의 이해는 중국 공산당의 본질, 북한 김씨 정권의 본질, 러시아 푸틴과 그의 독재체제의 본질이라는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31일 미국에서 외교 차관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북한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도전 과제와 경제, 안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 31일 버지니아주 리틀 워싱턴에서 미한일 외교 차관 협의회를 주재한다고 미 국무부가 27일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일본에서는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합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역사적인 202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물인 이번 대화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연결되고 번영하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화에서는 경제안보, 핵심 및 실용기술, 해양안보, 다양한 지역적, 국제적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역량을 활용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3국이 공동 대응할 도전과제로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전쟁,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가자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캠벨 부장관은 한일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30일에는 캠벨 부장관과 오카노 사무차관, 이사벨 콜먼 미 국제개발처 부처장이 제1차 차관급 미일 전략외교 및 개발대화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31일에는 캠벨 부장관이 김홍균 차관과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는 데 있어 미한동맹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 한국 등과 함께 다음 달 유엔에서 납북자 관련 부대 행사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문제로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총괄하는 납치 문제 대책본부는 27일 유엔에서 다음 달 27일 납북자 문제에 관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납치 문제 대책본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이 유엔 부대 행사로 열리는 이 심포지엄을 미국, 한국, 호주, 유럽연합 EU와 공동 주최한다며 일본을 비롯한 각국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관련 국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납치 문제 해결 방안과 국제사회에서 납치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해를 넓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납치 문제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행사에서 유엔 주재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 황중국 한국 대사, 야마자키 가즈유키 일본 대사, 제임스 라센 호주 대사 등이 연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기조연설을 하며 일본과 태국 등의 납북자 가족,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납치 문제 대책본부는 별도로 제작한 행사 포스터를 통해 납치 문제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문제며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한 국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일본인 17명이 북한에 납치돼 이 가운데 5명만이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이후 귀환했고 12명이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는 13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일본으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모두 사망해 납북자 문제는 이미 종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전후 납북자가 516명, 억류자는 6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BNS 김영권입니다.
러시아가 포탄 지원 대가로 북한과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공유했다고 나토 수장이 비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의회 기구는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27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과 기술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나토 의회연맹 춘계 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이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providing more than 1 million shells, artillery shells from North Korea.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란은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에 이중용도 장비를 공급하며 러시아의 전쟁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미사일, 전투탱크, 비행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초소형 전자기기의 90%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공급자들은 아시아 국가들이라며 이는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시아에 중요하고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이 유럽에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권위주의 세력인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점점 더 연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의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오는 7월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의 국제적 협력관계, 특히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들과의 협력관계가 주요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The third main topic at the Washington Summit will be global partnerships.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인도태평양 협력국 4개국 정상들을 초청했다며 우리가 이들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와 인태협력국들이 민주적 개방사회에 대한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이러한 가치를 수호하는 데 함께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토 의회연맹은 이날 춘궤 총회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연대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채택하고 북한 등의 러시아 전쟁 수행 지원을 규탄했습니다. 선언문은 벨라루스, 이란, 북한 정권이 러시아의 전쟁에 제공한 군사적 지원과 러시아의 물질적 또는 기타 종류의 지원을 제공한 국가들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언문은 이밖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 전쟁과 미사일 드론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히고 나토 회원국 정부와 의회들이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데 필요한 군사 지원을 긴급히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토 의회연맹은 나토 32개 회원국의 의회 소속 의원 281명으로 구성된 의회 간 기구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었다는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은 지난 30년간 비핵화를 미끼로 200억 달러 이상을 받아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관리들이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에 지나친 약속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이반자 역할을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5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과 이성윤 윌슨 센터 연구원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먼저 미중 경쟁과 세계적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일본, 중국 정상들이 오랜만에 서울에서 회동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님, 일본, 한국, 중국의 협력에 있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보세요? 넘을 경우 미국의 이익을 훼손할 금지선이요.
Well, we can sort of think of extreme examples if South Korea, Japan, and Japan were to announce they were canceling military exercises.
극단적인 예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요구에 따라 군사 훈련을 취소한다고 발표한다든가, 중국에서 벗어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로 경제를 다각화하는 현재 흐름을 포기하는 행동 말입니다. 다른 덜 극단적인 예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한일 두 지도자 모두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할 것이란 우려가 훨씬 덜합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선 우려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거나 미국과의 관계나 동맹에 반하는 일을 할 것이란 우려 말이죠.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우려가 훨씬 적습니다. 사실상 걱정이 없죠. 물론 정상회의 전후로 미한일 동맹들 간에 많은 3자 또는 양자 회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 누구도 의제에서 벗어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국 관리가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묘사해 미국에서 격렬한 논쟁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Well, Korea and Japan and others all point to that their biggest trading partner is China and that they can't just abandon it or sever all economic relations.
한국과 일본 등은 모두 그들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포기하거나 모든 경제 관계를 단절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과 호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중국을 더 직접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중국을 가해자로 지목하지는 않았죠.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요구에 따르도록 협박하려 할 겁니다. 중국의 위협이나 강압이 얼마나 강경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중국이 보다 호의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이익이 될 만한 경제적 거래를 제안하거나 새로운 경제 계획이나 제안을 제시하면서 말이죠. 아니면 특히 비공개적으로 훨씬 더 강압적이고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더 위협적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2018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능력을 무시한 채 단지 그의 의도에만 초점을 맞추면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향후 북한과의 관계를 전망할 때 중요한 시사점은 뭘까요? 이성윤 연구원님.
Well, North Korea has invested more than half a century in building the bomb, and for most of that 50 years.
북한은 반세기 이상을 핵폭탄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50년간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다 2005년 2월 음력 설 기간에 느닷없이 선언했죠. 이봐, 우린 핵보유국이야 라고 말이죠. 북한은 물론 수년간 간헐적으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소위 비핵화 회담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 9개 핵보유국 가운데 국제사회가 비핵화에 매달리도록 그 가능성을 내비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몇 년 전 한국 대통령에게 말했다는 것처럼 핵 없는 한반도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감동적으로 들리지만 그 말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한반도 비핵화가 선친의 유훈이었다고 말이죠. 그 목적은 부분적으로는 달성했습니다. 1991년 미국과 한국은 한국에 배치된 모든 미국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죠. 반면 북한은 다른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I think President Moon's assertions of what North Korea said or indicated that their policies were really are in direct contradiction.
북한 김정은이 그들의 정책에 대해 말했거나 내비쳤다는 문 전 대통령의 주장은 수십 년간의 사실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그건 정말 순진에 빠진 생각입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말해왔습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고 미국 동맹을 포함한 국가들에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거라고 말이죠. 북한은 1997년과 다른 해에 핵공격 모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항구와 비행장, 지휘본부를 타격 목표로 해서 말이죠. 따라서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수십 년간의 북한의 발언을 모두 거스르는 것입니다. 북한이 분명히 핵무기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말한 건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한은 군사적 역량을 위해 이런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가 단지 방어와 억제만을 위한 것이냐 논쟁이 벌어질 때조차 북한은 수년간 핵무기가 공격적인 선제 공격용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그런 견해를 갖고 있을 때가 바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진행 중인 때였는데요. 문 전 대통령의 이런 견해가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과 협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세요.
I think the Moon administration officials overpromised what North Korea was willing to do. They provided briefings to the Trump White House saying that
문재인 정부 관리들이 2018년 3월 북한이 무언가 할 의지가 있다고 지나친 약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 정부 관리들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북한이 비핵화할 거라고 브리핑했습니다. 과장된 것이었죠. 북한이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고 믿었든 아니면 임박한 것처럼 보이는 전쟁을 막기 위해 부풀려 말한 것이든 말이죠. 또 문 정부 관리들이 북한에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완화하도록 할 수 있다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도요. 중간에서 양측 모두의 과도한 약속을 하려 했고 양측 모두 그런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남북관계가 아닌 조한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북한은 한국을 꼭두각시 대한민국이라고 불렀고요. 이런 언사는 북한이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이런 인식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확전 수위를 얼마나 높일까요?
I see all the talk of South Korea as now the biggest principal enemy state to the North.
한국이 북한의 최대 주적이라는 모든 말들은 북한의 잘 다듬어진 심리전과 정치전의 확대일 뿐입니다. 한반도의 근본 역학관계를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의미하는 통일이 국경 이남에 더 부유하고 더 정당한 한국에 흡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 영토와 국민을 조선민주주의, 사실은 독재주의 인민공화국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김정은이 한국을 통일을 위한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적국으로 간주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 한국 국민과 정부가 점점 더 우려하게 되는 거죠.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북한은 매우 비전통적이고 다른 종류의 국가이기 때문이죠. 북한이 자신의 순가치를 높이는 방식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위협을 고조시킨 뒤 유화책을, 말하자면 외교 챗바퀴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지난 30년간 감언이설로 200억 달러 이상의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세계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진실하지 못한 비핵화 약속을 반복한 대가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게임은 북한 같은 독재 정권에는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전 세계 11개의 언어로 번역된 저명한 저서 The Sister의 부제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여인인데요. 과장이 좀 섞여 있는 건가요? 김여정이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I'm very much prone to hyperbole and overdramatization in my rhetoric, but I do
제가 수사에서 과장하고 지나치게 극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김여정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험한 여성으로 봅니다. 그녀가 핵단추에 손가락을 얹고 있다고 세상에 반복적으로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2022년 4월 공식 성명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북한을 향해 재래식 미사일 공격이라도 한다면 그녀는 북한의 핵무기를 남한을 향해 발사해 한국 군대의 괴멸 또는 전멸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은 2020년 초 코로나 사태 이후 거의 50개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일부에서 그녀는 그녀가 단순히 젊고 예쁜 얼굴을 가진 여자가 아니라 그녀가 진정한 권력을 갖고 있으며 그녀의 권위와 권력은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0년 6월 중순 발표한 특히나 무례했던 성명에서 그녀는
순전히 한국 자금으로 지어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사흘 뒤에 폭파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심각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김여정이 권력 상승 과정에서 겪게 될 특별한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극도로 가부장적인 북한 체제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조카 김주애 등장 이후 그녀가 권력을 다소 잃었다고 보세요?
I don't think so. You know, a simplistic way of seeing Kim Jong-un's frequent showcasing.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그의 사춘기도 안 된 어리고 귀여운 딸을 자주 공개하는 것을 단순하게 보면 마치 김정은의 아내와 여동생 사이에 틀림없이 어떤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범한 일반 가정에서는 시누이와 을케 사이의 관계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평범한 가정이 아닙니다. 중세의 절대군주제예요. 왕은 오류가 없고 반쯤 신성한 존재죠. 왕에겐 그의 아내조차 도전할 수 없습니다. 마오쩌둥 주석에게서도 이런 일은 볼 수 있는데요. 그는 명목상으로는 공산주의 지도자였지만 첩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밤 젊은 여성들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부인인 네 번째 아내 장청조차 남편의 방탕한 행위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딸의 빈번한 등장은 선전선동의 여왕의 작품이라고 보는데요. 김주애의 고모 김여정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들이었다면, 만약 김정은이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언론이나 각국 정부들의 반응은 덜 호의적이거나 더 비판적일 겁니다. 하지만 귀여운 딸을 보여줌으로써 화목한 가족 간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죠. 김정은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고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봐, 우리는 왕조야. 우리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어. 나의 권력과 핵은 다음 세대에까지 대물림될 거야. 라고 말이죠.
화목한 가족 모습이라고 하니 항공 우주 기술 총국에서 그들이 입었던 단체 티셔츠가 생각나는데요. 김여정의 역할이 북한의 외교 정책, 특히 대한, 대미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선전선동부 고위 관리로서 국제사회의 북한과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형성에 효과적이었다고 보시는지요?
Well, she certainly is much more vocal using her own authority rather than a minister of foreign affairs.
그녀가 자신의 권위를 활용해 훨씬 더 목소리를 내는 건 틀림없습니다. 당의 성명 발표를 맡은 외무상보다 말이죠. 그녀는 분명 다른 어떤 북한 관리들보다 훨씬 더 잘 눈에 띄고 더 목소리를 내고 더 단호합니다. 그녀가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녀가 진짜 정책 이반자인지 또는 그녀의 오빠에게 강력한 조언자인지 그녀의 오빠의 의중을 수행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그녀는 다른 어떤 북한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단호하죠. 가족 관계에 따른 권력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때때로 싸움닭이나 나쁜 경찰 역할을 맡아왔던 것 같습니다. 나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원하지만 내 오빠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일종의 좋은 경찰과 나쁜 경찰이 있으면 좋은 경찰이 좀 더 온정적이길 바라게 되는 거죠. 다른 때는 역할을 바꿔서 그녀의 오빠는 강경한 정책을 원하지만 그녀는 좀 더 온화한 정책을 원한다고 넌지시 암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 중국, 러시아라는 강대국 사이를 헤쳐나가는데 김여정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김정은이 그의 여동생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것이 그의 의심과 편집증, 그리고 그가 활용할 수 있는 좁은 인재 풀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No, I think it's more Kim Jong-un's recognition that his sister is entirely dependable and extremely capable.
아니요, 김정은이 여동생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매우 유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동영상에서 두 남매 간의 몸짓을 보면요. 정상회담과 같은 공식 행사에서 특히 놀라운데요.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서로를 언뜻언뜻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습니다. 2013년 12월 그들의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되기 전 그에게 적용된 공식 죄목 중 하나는 반역죄와 여성 편력뿐 아니라 김정은 연설 후에 박수를 건성건성 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책을 쓰면서 북한 동영상을 과장 좀 보태 100시간 이상 봤는데요. 때때로 김여정은 그의 오빠의 연설이 끝난 뒤에 박수를 전혀 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500명이든 5000명이든 열렬히 박수를 치는 동안에도 말이죠. 때로 그녀는 박수를 이렇게 칩니다. 때로는 팔을 완전히 아래로 내려뜨리고 있어요. 이는 그녀의 실제 위상, 계층 내에서 그녀가 가진 실제 권력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매우 유능하고 영리합니다. 그녀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녀가 매우 훌륭한 학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전적으로 그의 여동생을 신뢰하고 그녀의 조언에 의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과 이성년 윌슨 센터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맑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고 오후부터 함경북도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5도에서 15도, 최고기온은 16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맑겠습니다. 평양, 안주, 남포 맑습니다. 평양 최저 13도, 최고 27도, 안주 최저 13도, 최고 24도, 남포 최저 13도, 최고 27도, 신우주는 오전에 맑다, 오후에 구름이 끼겠고 최저 14도, 최고 29도, 수풍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11도, 최고 25도, 강계 오전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11도, 최고 27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 맑고 최저 14도, 최고 26도, 개성 맑고 최저 13도, 최고 26도, 사리원 맑고 최저 13도, 최고 28도. 다음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입니다. 함흥 맑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는 30도. 장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낍니다. 최저 6도, 최고 21도. 해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고 최저 8도, 최고는 24도입니다. 원산은 맑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는 30도입니다. 청진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는 10도, 최고는 19도가 되겠습니다. 선봉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최저 9도, 최고는 19도. 삼지연은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는 5도, 최고는 16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낍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5m, 오후에는 1 내지 2m. 동해 먼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m, 오후에는 1 내지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 맑겠습니다. 물결, 앞바다, 먼바다 모두 오전에 0.5 내지 1m,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브이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공중과 지상 공격을 가해 팔레스타인인 최소 16명이 사망했습니다. 언론들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관리들을 인용해 이날 밤사이 또다시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탱크 공격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은 전날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등 약 5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한 텔 알술탄 지역에는 이날도 이스라엘군의 포격이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6일 늦은 시각부터 텔 알술탄 지역에 공습을 가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이날 지난 3주간 라파에서 100만 명가량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어제 발표에서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후 지금까지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수가 3만 6천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50명가량의 민간인 사망자를 낸 가자지구 남단 라파의 텔 알술탄 난민시설에 대한 공습이 비극적으로 잘못됐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 의회 연설에서 라파에서는 이미 100만 명가량의 비전투원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공습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사건들을 조사 중이며 결론에 다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라파 작전에서 민간인 보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공격에 책임이 있는 하마스 고위 테러리스트 두 명이 사망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스라엘은 민간인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 공습에 분노했다면서 이스라엘은 라파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과 캐나다 외무장관도 이스라엘의 라파 군사작전 중단을 촉구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연합도 이번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대량 피해를 우려한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라파에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상작전과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비상임이사국인 알제리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의 텔 알술탄 난민시설 공습에 관한 비공개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유럽연합이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단 라파 검문소 관리 임무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회의에 참석한 아랍 국가 장관들이 EU 국경지원 임무단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긍정 신호를 줬다면서 이는 가자지구로의 인력 진출입에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라파 검문소 관리 임무 재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이집트, 이스라엘의 동의가 필요하며 검문소 보안 임무를 넘어서는 차원의 관련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보렐 대표는 밝혔습니다. 라파 검문소는 이집트 북부에 접해 있는 가자지구 남단의 검문소로 이스라엘군이 라파에 대한 작전을 개시하면서 폐쇄되기 전까지 주요 인도주의 관문 중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완전히 장악했던 2007년 이후 이곳에 대한 관리 임무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홍콩 경찰이 28일 최근 제정된 새 보안법 위반 혐의로 시민 6명을 체포했다고 홍콩 보안장관이 밝혔습니다. 크리스탕 홍콩 보안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3월 홍콩 입법원에서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던 국가안보수호조례상 선동 혐의를 적용해 민주화운동가 초황텅 씨 등 6명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탕 장관은 체포된 이들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이용해 사법부를 비롯한 중국과 홍콩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우 씨는 다가올 민감한 날짜에 맞춰 선동 의도를 갖고 글을 게시하기 위해 체포된 다른 5명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탕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탕 장관이 언급했던 날짜는 1989년 태난먼 사태를 중국 당국이 유혈 진압했던 6월 4일이라고 홍콩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탕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익명을 유지함으로써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의 보안법은 반역, 사보타주, 선동, 국가기밀 절도, 간첩 혐의 등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법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벨기에로부터 F-16 전투기 30대를 제공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국 간 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 뒤 최소 9억 7,700만 유로 규모의 군사 지원을 포함하는 이 같은 안보 협정을 맺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